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7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의 출현을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라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은 악랄하게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그대로 시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다윗의 왕조는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70년간이나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짓밟은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계셨고, 하늘을 찌르는 오만하고 무례한 그 신성모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방식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간악한 파괴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느부갓네살은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역사도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아멜말둑, 네르갈사레셀, 라바로스 알후드, 또 나보니두스 이런 왕들이 각각 왕위를 계승하면서 바벨론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자 공동 통치자였던 벨사살 때에 메대의 다리오와 파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악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극악이 되는 때가 이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상할 수 없이 두려운 날이 마침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쾌락을 우상처럼 섬기며 극악을 행하고 극도의 타락과 부패로 세상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혹한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엄히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교도의 나라 바벨론의 죄와 타락을 오래 두고 보실 까닭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성했던 패권 국가, 이 제국의 역사는 바벨론의 역사가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수백 년도, 수천 년도 되지 못했습니다. BC 625년에서 539년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간은 86년에 불과했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끝으로 바벨론은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강력한 제국 바벨론은 그렇게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패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라는 예언처럼 결국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벨사살이 그의 신하들과 왕후와 빈궁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참남한 죄를 저지르던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오늘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일천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 그 일천 앞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는 중에 말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도록 그리고 왕과 그의 귀족들, 그의 아내들과 그의 첩들이 그것을 마신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그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가져온 은금, 그릇을 가져왔다. 그리고 왕과 그의 귀족들,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들이 금과 은, 청동, 철나무와 돌의 신들에 대해 찬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의 비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귀족들 1,000명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모두 이 잔치에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벨사살이란 이름의 뜻은 벨이여 왕을 지켜주옵소서. 벨은 바벨론의 우상을 의미하죠. 이런 의미로 바벨론 제1의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지은 이름이 벨사살이었습니다. 이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을 당시 바벨론은 결코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하게 연회를 지킬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 주변으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아주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왕궁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바벨론 도성의 견고함을 믿고 신하 1,000명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큰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예, 망할 징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결국 그렇게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징벌과 저주라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보여줍니다. 나라가 백척간 뒤에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군주, 그 어리석음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는데도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술잔치를 벌이는 벨사살의 모습은 용기일까요? 아니면 만용일까요? 술에 취한 벨사살은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촉발하는 극악을 급기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부친, 여기서 부친, 한글 성경에서 부친이라고 했지만 친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 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금은 기명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에 술을 부어가지고 신하들과 왕후들과 첩들과 함께 벨사살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훔친 기명들, 즉 용기나 그릇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성전에서 탈취한 이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 신할 땅의 신전 보물 창고에다가 가만히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이 어리석은 벨사살이 그 모든 기명들을 다 꺼내오도록 해서 그것으로 술판을 벌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은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구별된 거룩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그릇들의 술을 채우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최악의 신성 모독을 그가 지금 범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참남한 죄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당대에는 하나님께 굴복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길이 칭송을 받으셨지만 벨사살 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포도주를 부어 마시면서 그들이 믿는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가증한 신들을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매우 극악한 죄악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벨사살은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으로 인해 엄습한 그 두려움을 이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참남하고 어리석은 악행을 그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굽힐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자신하고 자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에게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고 그가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왕후와 첩들은 그렇게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 은, 동, 철, 나무, 돌의 신들을 술에 취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악한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기명에 포도주를 붓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함으로 바벨론의 잡신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날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으로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비웃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을 허물고 인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높은 첨탑을 자랑하던 유럽의 그 무수한 예배당들은 이제 모두 술집이나 이교도들의 모임 장소로 변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굴레로부터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아버렸고 이 시대 역시 신성모독의 극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예감하게 만드는 짙은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이 가득 차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극적인 등장하심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을 오늘의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왔다. 그리고 왕의 궁의 촛대 앞에 회벽 위에 쓰고 왕은 쓰고 있는 손에 바닥을 보아 손바닥을 본다. 그때 왕 그의 낯빛들이 그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당황하게 한다. 그리고 그의 허리의 관절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들은 이것이 저것에 부딪힌다. 왕이 힘을 다해서 외친다. 마술사들,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점성가들을 데려오도록. 그리고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에게 대답하고 말한다. 이 글자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밝히는 모든 사람, 누구든 그는 자줏빛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금목걸이가 그의 목에, 그리고 그는 왕국에서 세 번째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임박한 시간에도 사태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극악의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던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침실에서 깊이 잠에 든 그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 매우 두렵고 매우 경악스럽고 매우 공포스럽고 그리고 분명히 공개적인 이런 형태로 그에 대한 지엄한 경고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개인적으로 그에게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면 벨사살은 1,000명이나 되는 신하들 앞에서 매우 두려운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의 기명들의 술을 채워 그들의 잡신을 찬양하면서 그 파티를 즐기던 그 참남한 현장에 돌연 허공에 사람의 손가락, 사람의 손이 손가락에 나타난 거죠. 왕궁을 밝히는 촛대 맞은편 흰색 벽에 그 손이 선명하게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던 벨사살과 그 자리에 모인 1,000명의 고관들은 순간 그 모습을 보며 경악과 공포로 심장이 멎는 듯한 이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한 신성모독이 펼쳐지는 자리에 직접 초자연적인 신적 개입을 통해서 이제 곧 그들에게 임할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얀 벽에 촛대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가운데 너무도 또렷하게 그 손가락 모양은 그 위에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마치 토판에 새겨지듯이 글이 벽에 써내려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두려운 경고가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사고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많은 말들을 듣게 되고, 보다 분명하게 지금 나의 문제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경고의 수위를 많이 높여서 물리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심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막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행하시는 이 예사롭지 않은 일들, 이 경고들을 그래서 우리는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생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돌연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이 발생하게 하심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가로막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어이 마침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마음과 그의 육체는 이 되어진 두려운 일 앞에서 즉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으면서 벨사살의 낯빛도 바뀌게 되었고, 그는 순간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고, 그 같은 불안감은 그의 육체에도 고통과 두려움으로 엄습하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몸이 떨리고 하체에 힘이 풀릴 정도로 그는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무엇인가 지금 매우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뜨고 볼수 없는 참담한 극악의 현장을 이렇게 한순간에 모두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벨사살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점장이들을 소집하고 박사들로 하여금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빨리 해석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매주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벽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의구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능력을 빌어 예언을 하거나 점을 치는 자들을 다 불러들였고 마술을 부리는 자들까지 동원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의 의미를 푸는 자에게 자주옷을 입힌다. 자주옷은 권세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금사슬은 금목걸이를 뜻하는 것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나 왕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을 표하는 장식이었습니다. 셋째 치리자라는 의미는 왕과 태후 다음에 해당되는 자리로 매우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부 주석가들은 당시 벨사살이 그의 아버지 나보네두스와 함께 이중적인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리자로 그런 높은 자리를 주고자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벨사살에 지금 공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벽에 새겨진 글자는 그만큼이나 벨사살에게 매우 깊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낳고 있는 아주 위급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의 기명을 가져와서 술에 취하던 벨사살. 그는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던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악인이 멸망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교훈도 받을 수 없는 영혼이 막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모든 왕의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왕에게 그 글자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알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벨사살 왕이 많이 놀라며 그의 납비들이 그에 대해 바뀌고 그의 귀족들은 당혹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도 그 당시 그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었듯이 벨사살에게 계시된 이 글자의 의미를 아는 이도 그 당시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한 계시였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불행과 두려움과 근심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자기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재수가 없어서.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의 가치를 업신여기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하실 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순간입니다 라는 말을 해줄 때 그리스도의 손을 이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요 라고 말해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벨사살의 왕궁 벽에 쓰여진 글씨를 다니엘만이 풀 수 있듯이 믿지 않은 자들의 인생의 그 벽보에 쓰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를 위해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손가락에 쓴 글귀의 의미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큰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그 낯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벨사살뿐만 아니라 그 연회에 참석한 모든 귀인들,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 모두 이 믿겨지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그들은 놀란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곳에 있었던 1,000명의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잔치가 공포로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문화, 이 물질 문명의 그 찬란한 잔치를 언제든 간단하게 모두 뒤엎어 잿더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인간의 자랑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모두가 공포에 떠는 큰 두려움으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느 날 비로소 악인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일 때 그에게 찾아온 이 큰 두려움을 해결할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시 극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벨사살의 태후를 사용하셨죠.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들 때문에 연회하는 집으로 들어왔다. 왕비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왕이여, 당신은 영혼들까지 사십시오.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당황치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당신의 아버지의 날들의 명민함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마법사들, 갈대아 사람들, 점성가의 우두머리로 당신의 아버지인 왕이 그를 세웠습니다. 탁월한 영과 지식과 통찰력, 꿈들을 해석하는 것과 수수께끼들의 해석, 그리고 매듭들을 푸는 것, 다니엘 그의 속에서 발견된 모든 것 때문에 왕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정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가 해석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던 연회장에 벨사살의 어머니 태후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니토크리스라고 추정이 되는데 정황으로 봐서 태후는 그 연회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급히 그 궁으로 들어와 벨사살 앞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되어진 일들을 모두 듣고는 아들 벨사살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한 사람의 임무를 왕에게 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왕의 부친 때부터 있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버금가는 자로 왕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장이들 그들 모두의 가장 큰 어른으로 삼았었노라고 자세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고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서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는 그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아마도 벨사살은 다니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또다시 다니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들이 없었고 따라서 벨사살의 관심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기에 80살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태후가 그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사람, 게바르라는 말은 힘이 왕성한 성인 남자를 지칭할 때 게바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니엘이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총명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매우 명민했고 또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왕성한 성인 남자 게바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이가 80이 됐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고 지혜와 총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젊어서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으니 다 빼주십시오. 모든 것에서 저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다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주전 539년 바벨론의 멸망하기 직전의 현 상황까지 무려 50년 이상을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 여러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통치 기간들이 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서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묵묵히 바벨론과 같이 타락하고 극악한 세상이나 그 악한 도성의 한 곳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주의자입니까? 분리주의자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산기도 하고 매일 금식기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도 믿음도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온다면 기꺼이 그 시대적 부르심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벨사살의 어머니에 의해서 다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역사는 다시 그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고 고요한 날들 속에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십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별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드러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가 있는 곳에서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받던 모든 시대 속에서 그들은 말투스, 순교자라는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온 몸을 불살라 이 세상 앞에 드러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워짐 속에서도 그 믿음을,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벨사살의 태우는 비교적 다니엘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지 왕에게 소개하는 그녀의 말 속에 고스란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왕 때부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자였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인지를 벨사살에게 그의 어미가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꿈을 해석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고 은밀한 말과 의문들까지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그녀는 벨사살에게 이 사실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말, 의문이란 토판에 새겨진 이 판독하기 어려운 희미한 문자 혹은 수수께끼 같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누가? 다니엘이. 그런 그를 당장 소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태우는 벨사살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최후에 대해서 고하고 계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년의 다니엘은 다시 한번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다. 왕이 대답하고 다니엘에게 말한다. 내가 그 내 아버지 왕이 유다로부터 데려온 유다의 포로의 자손들 중에 있는 다니엘이냐?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 들었다. 내 안에 신들의 영과 명민함과 통찰력이 있고 타고난 지혜가 내 안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현자들, 마술사들이 내 앞에 들려 보내졌다. 그들이 이 글자를 크게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밝히기 위해. 그러나 문제의 해석을 밝힐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 들었다. 내가 해석들을 해석하는 것과 매듭들을 푸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만일 내가 그 글자를 크게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너는 자줏빛 옷이 입혀질 것이다. 그리고 금 목걸이가 너의 목에, 그리고 너는 왕궁에서 세 번째 사람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태후의 천거를 듣고 벨사살은 즉시 다니엘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걸로 봐서 다니엘은 아마도 왕의 연회에 초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이었고 유대 출신이었고 그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은 일선에 물러나 있었던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긴급한 명령을 듣고 급히 입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을 재차 다니엘에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벨사살의 눈에 연로한 다니엘은 그저 유다에서 끌려온 늙은 포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절을 하고 넙죽 엎드리면서 현자여 나의 이 고민을 이 글자의 의미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왕이 자기를 낮추기는커녕 네가 바로 그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우리 선왕이 말하던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었던 거죠. 사로잡아 온이라고 번역된 갈루타라는 동사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로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옷을 벗겨서 포로로 끌고 오는 치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말인데 다니엘에게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벨사살이 그에 대한 모든 뛰어난 설명을 다 어미로부터 들어놓고도 다니엘을 매우 무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같은 주제에 네가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 뭐 아무개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좀 모자란 사람이군. 좀 사회성이 부족하고 약간 고지식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 그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모두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불만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높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그저 포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정도의 신분으로 말하였지만, 벨사살은 사실 자기 문제를 그를 통해서 속히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으며 나 안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뛰어남을 들었다. 바빌론의 여러 뛰어난 박사, 술객들, 그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어려운 글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너에게 이 영광과 명예를 다 주겠다. 이렇게 서둘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패망 직전의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의 박수장이 되어 수십 년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그 이교도의 땅에서 이방 나라의 군주들을 모셔야 되는 직분과 사명을 그는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고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이 나에게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곧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에 언제든 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당한 이 두려운 일 앞에 궁여지책으로 다니엘을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다니엘에 대한 전혀 신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게 알게 하면, 내게, 네가 그것을 내게 알게 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알게 해준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의미를 내게 알게 할 것이라고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만약에 그것을 만에 하나라도 나에게 알게 해준다면 내가 이런 상을 그대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다니엘에는 의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뛰어난 박사, 술사,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도 다 풀지 못한 것을 이 유다의 늙은 포로가 과연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다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뿐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저 친구가 과연 해낼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이것이 지금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숭고한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이지만 이 시대에 이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뭐 개혁교회, 뭐 말씀, 교리, 아, 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 수백 년 전에 캐캐묵은 뭘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당신들의 신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제 교회는 혐오시설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에도 이렇게 우리 건물에 임대하십시오. 교회 들어오는 걸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공존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고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따라 타협하지 않는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안들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들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자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이다. 엄청 70명의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잘했다. 대박이구나. 훌륭하다. 너희들을 제자로도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여기 물어보면 금방 대답할 거예요. 우리 건이나 채윤이나. 너무 잘 알아.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의 1순위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이란 말이죠. 먼저는 내가, 내 삶이,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이 먼저인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주권을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그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인간을 위해 만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극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으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앰베서더, 대사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멸망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어도 1,000명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극악을 행하는 벨사살처럼 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신성모독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생들을 세상에서 뒤엉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시계바늘은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 정해진 시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인류는 전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도 쾌락과 향락에 찌들어 자기들의 인생을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통해 듣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을 즐기려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들, 이를테면 스포츠스타나 아이돌이나 혹은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숭배하고 그것이 전부라 여기는 오만하고 도도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면서. 이 시대에 이 모든 교만과 패역과 강팍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징벌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메대와 파사의 군사들이 곧 들이닥치게 될 이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이것에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눈을 감고 그저 지금을 즐기려고 하는 벨사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드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이 불안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한가로이 연회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닐 이런 생각들 뿐이라면 저들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경고의 나팔은 누가 분단 말입니까? 누가 새벽을 깨우라고 호소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시대의 벽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에게도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을 법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는 신성모독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욕과 쾌락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참남한 때를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아직 우리들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우리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조차 시대적 사명을 망각한 채로 깊은 잠에 취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파멸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흰 옷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자다가 깰 때이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으로도 주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부르찾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이미 그런 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통곡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간구가 절규가 되어야 할 만큼 급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할 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그 종말을 경고하는 거룩한 나팔수가 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면 이제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를 위해 더욱 우리 자신들이 진리로 무장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과 신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담대함을 확고한 내세의 소망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